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 사건 용의자들인 북한 국적자 4명의 수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달아난 이들 용의자는 리지현과 홍성현,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김정남이 피살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뒤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를 거쳐 17일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이등 서기관 형광선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도 용의자로 보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김정남 씨 유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 경찰을 마카오로 보냈다는 몇몇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23일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외무부 장관 등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철회와 국경 장벽 건설 등 이민 관련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의견이 갈리는 현안을 양국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주권국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무부 장관은 이민자 관리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우려를 틸러슨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장이 23일로 예정된 필리핀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가오 후청 부장은 이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필리핀을 찾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약 40여 개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습니다. 가오 장관이 갑자기 필리핀 방문을 취소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익명의 필리핀 관리들은 지난 21일 페르펙토 야사이 외무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해 한 발언으로 불쾌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지난 2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 의장으로서 아세안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하는 조처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이 모술 공항을 탈환했다고 23일 이라크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모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난 2014년부터 장악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라크 국영 TV 방송은 이날 속보로 신속대응군과 연방경찰이 모술 공항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 1월 말 모술 동부를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번 달 19일부터는 모술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군 고위 장성은 군 병력이 무인기와 포병의 지원 아래 여러 곳에서 공항 안으로 진격했고 저항은 별로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 자세를 바꾸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를 두고 현재 몇몇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해 분쟁 당사국들이 영유권 주장을 하며 남중국해의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이곳을 군사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영국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세우는 군사시설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들은 이 통신에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된 게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파크푸르 사령관은 22일 적국은 이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그런 실수를 하면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크푸르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란 지상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지난달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에 대한 수배령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남은 쇼크사한 것이고 북한 암살설은 한국 측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수사 결과를 비판한 북한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한 수배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북한 국적자 4명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폴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배와 체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만 북한은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북한 국적자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김정남 씨가 피살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행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CCTV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용의자로 추가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한 수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광성에 대해선 그가 외교관으로 면책특권 대상인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외교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현광성을 직접 겨냥한 듯 숨길 게 없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만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 아닌 김우길의 경우 경찰이 면담을 위해 체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현재 경찰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리드 청장은 김정남 씨 유족의 DNA 채취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을 마카오로 파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어떤 DNA 샘플도 외부로 보내지 않았고 특정인의 DNA 샘플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경찰을 해외로 보낼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부청장은 이날 김정남 씨의 유족이 조만간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브라힘 부청장은 김정남 씨 유족에게 2주의 시간을 줬다며 자녀나 친척이 이틀 안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툭세리 수브라마니안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김정남 씨의 사망 원인이 다음 주까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남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선 DNA 혹은 과거 개인 의료 기록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칼리드 청장은 최근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를 비판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이번 일은 북한인이 개입된 형사사건이라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형사사건에 맞춰 수사를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비난하는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고위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더스타 신문에 따르면 세리나스리 아지즈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은 여기는 북한이 아닌 말레이시아고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면서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북한 당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지즈 장관은 특히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으로 여행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툭세리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어떤 범죄 사건이든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수사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을 볼 때 북한 대사가 대사의 의무에서 탈선해 도를 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장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는 외교적 반칙이며 북한 대사의 발언은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 정치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 대사는 22일에도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을 비롯해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는 북한 배우설을 한국 측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의 쇼크사로 규정하면서 북한 배우설은 한국 정부가 지어낸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뒤 열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담화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 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씨라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담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언론들이 독살설을 제기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해 시신 부검 문제를 검토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이 사건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고 현지 북한 대사관에 시신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의 북한 대사관에서 사망자가 북한이 발급한 외교 여권 소지자로서 치외 법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측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은 특히 이런 말레이시아 측의 행위가 한국 당국의 북한 모략 소동과 때를 같이해 벌어졌다며 화살을 한국 측으로 돌렸습니다. 담화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는 북한 소행설은 낭설이며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해명을 위해 공동수사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또 이런 음모적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주고 국제사회 이맥을 돌려보려 하는 것이라는 등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주장을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걸고 들어갔고 나중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걸고 들어갔다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성명도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성명으로 대응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몰린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오판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민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고위층 탈북민에 대해 관계기관이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쏟고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단체를 동원했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곳일까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 사망 사건으로 지칭하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단체는 조선법률가위원회로 이 단체의 위상과 성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단체가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단체를 내세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국적자들이 연관돼 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법률가 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논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법률을 전공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명의로 발표를 함으로써 법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즉 그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발표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이 기구를 등장시킨 것은 공개조사 제2의 연장선에서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법적 주장을 함으로써 암살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김정남의 시신을 본국으로 이제 송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사실은 남겨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 기본적으로 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법률가위원회 명의로 이따금 입장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등을 법리적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대변인이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정권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죠.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해가 거듭되고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은 북한의 거의 모든 도발에 굴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실수였다며 자신이 현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16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재무부에 국무부와 협력해 북한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15일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함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가용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을 제재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며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과 함께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차관은 2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올 초부터 미국 하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이어 당연히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며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북한 핵 검증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 연루자로 지목한 북한 대사관 현광성 2등 서기관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외교관에겐 면책특권이 있어 쉽진 않겠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외교적 압력인 만큼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아마 상당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남 차관은 아울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다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거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마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건의 배후로 확정된다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 주도 테러로서 국제인권무대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배후설이 확정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대북 독자 제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일부 국가들마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결정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비롯해 미한일 3국의 공조 방안 그리고 나라별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함께 열리는 미한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공동의 북핵 해법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회사들과의 관계 중단을 8개월째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미비아 외교 당국자는 이들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면서도 북한인들의 적법한 입국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오른 북한 회사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22일 VOA에 안보리 결의 270호를 준수하겠다는 나미비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지난 6월 안보리 결의 270호 준수를 위해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 회사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는 안자바 대사의 답변은 나미비아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들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나미비아 최대 일간지 더 나미비아는 지난달 나미비아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미비아 당국은 해당 북한 회사들의 부재 속에 중요한 국가 사업들을 예정대로 위임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 회사들을 위해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더 이상 북한 회사 직원으로서 기존에 맡았던 역할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회사 직원 신분으로 나미비아에 체류하면서 같은 건설 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자바 대사는 지난해 9월 VOA에 문제의 북한 기업들이 나미비아의 국립영웅묘지, 의사당, 독립박물관, 그리고 국방부 청사 건설에 관여하긴 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탄약공장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2일 이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나미비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2016년 6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의 업무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ote that in June 2016, the government of Namibia announced it would terminate the services of COMID and Mansudae overseas projects in Namibia.
안자바 대사는 나미비아 내 북한 근로자의 규모와 신규 유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법하게 입국하는 북한 시민이나 다른 나라 시민들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국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특히 탱크를 파괴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소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가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에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과 수단 또는 이집트를 통해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피터 웨저먼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소형 무기들과 구식기술을 대여섯 개 나라에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저먼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북한의 무기 수입국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제재의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1억 달러를 넘었던 북한의 연간 무기 수출이 8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도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데브카 파일은 지난달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주 동안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불세 2 배송 화물이 리비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새로운 땅굴을 통해 가자지군의 하마스 손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사거리가 2.5km에 달하는 불세2는 북한 정권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 혹은 개량한 것으로 유선 유도 형태입니다. 또 최근엔 레이저 유도형인 불세3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집트 당국이 지난해 8월 이집트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에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발견해 압류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대전차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반탄크 유도무기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휴대용 레이저 유도 반탄크 로켓으로 쏘는 이 로켓가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파괴력이 놀랄만한데
북한 정권의 이 같은 무기 과시는 대외 억지용뿐 아니라 무기 수출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무기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중대한 외화 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도 지난해 2월 상원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확산시키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2일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와 압박, 위협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계속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약 40개 나라에 파견한 5만여 명의 해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어 자의적 체포와 구금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공정한 재판 없이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4개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학대 등 조직적이고 중대하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 정보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조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적발될 경우 간첩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해 지난해 2월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확대와 공영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논란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2016년은 대중영합적인 지도자들이 세계를 우리 대 그들로 양분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배제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교역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국은 앞으로 협력보다는 경쟁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경제와 무역,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전략연구실장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SIS는 당장의 위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육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병대도 증강해야 되고 이런 군사력 증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방식은 바뀌고 네이밍, 이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입니다.
경제적인 갈등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시장 그 불공정 거래 같은 관행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세게 대응한다고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미국의 국익 우선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잠식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통상 면에서 특히 그런 뭐 강경하게 나오겠죠.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나바로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중국이라는 탐욕의 눈이 먼 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동시대는 물론이고 미국의 후손들의 삶도 비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행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정 기간 양국 간 갈등과 기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핵심 칭호를 받으며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주석도 국내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가 열리고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자국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1인 지배체제가 저는 좀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앞으로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상에 되는 권력을 앞으로 자기가 그걸 강화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단기적인 갈등이 높아질 경우 양국의 최고 지도자 모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물러서기가 어려운 만큼 양국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간 이 같은 갈등 구도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클수록 그에 따른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 경제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미중 양국이 가능한 한 비용이 많이 드는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은 피하는 대신 상호 세력권 확장과 동맹국을 통한 대리 견제와 대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세력을 확장시켜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좌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 때문에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시대 격화될 미중 경쟁 속에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국가 이익을 둘러싼 전략적 갈등과 협력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자금 지원이 없으면 지원 대상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82만여 명에게 2,566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을 지원한 2,952톤에 비하면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이 부족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새로운 대북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유치원생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고 이후 배급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축소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이 영양실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산, 연사, 회령 등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는 3월 말까지 식량 지원이 100%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월 수해 지역 어린이와 여성 3만 800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수재민 11만 4,300여 명에게 콩과 식용유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뒤 식량을 타간 수재민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19%인 2,47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 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이 조처로 중국 철강 업체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 석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광물 수출입 정보를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 캠365.net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탄 가운데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에 불과합니다. 대중국 석탄 수출 순위 1위는 자원대국인 인도네시아로 약 41%를 차지하고 2위는 28%를 점유한 호주입니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류차오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국내 석탄 생산량과 비교하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비율이 워낙 작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철강업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이며 주로 철강업체들이 제련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리차오 연구원은 철강업체들이 북한산 대신 베트남과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필요한 무연탄을 들여오겠지만 북한산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이 값이 싸고 운송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전체 무연탄 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약 2,2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로 미미한 탓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석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류차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약 12억 달러어치의 무연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2.5% 증가한 액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를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 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서해북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4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6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고요. 신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4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사건 용의자들인 북한 국적자 4명의 수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달아난 이들 용의자는 리지연과 홍성현,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뒤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인 현광선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도 용의자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김정남 씨 유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 경찰을 마카오로 보냈다는 몇몇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최고 경영자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굴지의 미국 제조업체들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산업 분야별 기업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인 최고 경영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이 미국 안에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진흥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법인세 감면 등 기업에 도움이 될 획기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23일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외무부 장관 등을 만나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현재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철회와 국경 장벽 건설 등 이민 관련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의견이 갈리는 현안을 양국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이민자 대량 추방은 없을 것이며 이민 단속에 군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부 장관은 이민자 권리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우려를 틸러슨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은 이날 베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이 모술 공항을 탈환했다고 23일 이라크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모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난 2014년부터 장악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라크 국영 TV 방송은 이날 속보로 신속 대응군과 연방 경찰이 모술 공항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 1월 말 모술 동부를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번 달 19일부터는 모술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한편 이라크군 고위 장성은 군 병력이 무인 비행기와 포병의 지원 아래 여러 곳에서 공항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고 저항은 별로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파크푸르 사령관은 22일 적국은 이란에 대한 평가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그런 실수를 하면 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크푸르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란 지상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모두가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대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지난달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대상인 이슬람 7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 자세를 바꾸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를 두고 현재 몇몇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나리치 앨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들이 영유권 주장을 하며 남중국해에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이곳을 군사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군사시설 건설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최근 관련 보도들이 주변 나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